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낮예배 때는 칼빈 신학교에서 조지 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박혜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8주년을 맞이한 이렇게 뜻깊은 주일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 제가 독일 교회에서 보았던 이 시편 찬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찬송가를 보게 되어서 정말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개혁주의 그 신학 세미나에서 처음 만나 뵀는데 실제로 그 목회를 이렇게 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바르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 집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늘 우리 현선교회처럼 이렇게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제게도 오늘 아주 뜻깊고 오랫동안 기억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일취월장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그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야산에 방목하던 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목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축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데 그 산에 불이 나서 그 소들을 그 불길에서 건져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급한 김에 이 소를 줄에 메워가지고 산 아래로 끌려고 하지만은 이 소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미련한 짐승들이 볼 때는 이 주인이 자기들을 죽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산 아래 불이 붙어가지고 산 위쪽으로 불길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이 짐승을 줄에 대충 메워가지고 산 아래로 어쨌든 끌려고 하는데 이 짐승들이 보니까 이게 그대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냥 주인이 가자는 대로 그냥 탁 위탁해 버리고 그 주인을 따라가면 살 텐데 짐승들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인이 어떻게 못하고 가만히 앉은 채로 불에 타 죽는 것보다야 그래도 풀어주면 몇 놈은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끌려고 했던 그 줄을 채찍 삼아가지고 이 짐승들을 여기저기로 다 흩어버립니다. 일단은 각자 한번 살 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목장 밖으로 흩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송아지나 그 가축 새끼들 같이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의존적인 것들만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나중에 이제 불을 다 잡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혹시라도 그 어미소들 중에 살았는 놈이 있나 해서 찾아보았더니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그 불길에서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뛰어다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이 가축은 산에 있는 산짐승과는 달리 주인이 돕지 않으면 불길을 헤쳐나오지 못한답니다. 주인이 끌 때 그냥 순순히 따라왔으면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죽는 줄 알고 사력을 다해 버텼던 겁니다. 결국에는 주인에게 의존적인 것들, 어리고 연약한 것들만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위태롭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다 맡기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른다면 살겠는데,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또 유능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 불탄 삼줄 같은 것을 붙들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도 아닐 뿐더러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일이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깨에서 참기름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참깨를 뜨거운 불에 한참 볶아가지고 그 색깔이 갈색에서 거의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뜨거운 불에 볶아야 돼. 그리고는 아차케 넣고는 그것을 으깨지도록 누릅니다. 그러면 그 참깨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무서운 환난이나 연단을 거쳐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순종을 못 배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강의실에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은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종하지 못하다가 고난을 거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파서 몸져 눕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거치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르치는 중에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뉴질랜드에 이 세미나를 갔는데 뉴질랜드를 관광하는 중에 보니까 산과 들의 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호주와 뉴질랜드는요 다른 구경이 없습니다. 그냥 양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의 절반은 산이고 절반은 양이에요. 그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도 자신이 몇 마리의 양을 키우는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세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방목해놓고 키우는데 1년이 지나면 새끼가 생기고 또 그 중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몇 마리가 자기 소유로 있는지 몰라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1평방미터당 몇 마리가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면적에 곱하기 하면 이제 대략 몇 마리가 된다는 것 아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을 방목해서 키우는 중에 양들도 고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미가 죽거나 병들어서 그 새끼를 키울 수 없게 되면 그 양이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되는 이 양들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젖병을 물려가지고 그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처럼 뭐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어쨌든 새끼를 낳은 다른 양에게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서 새끼를 낳은 다른 양 어미에게 그 젖이 이렇게 하니까 그 고아가 된 양을 데려다가 그 젖을 물리려고 하면 그 양이 그 새끼를요 머리로 떠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 새끼와 다른 어미의 그 새끼를 냄새로 구분을 한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그 남아 도는 저쪽 물린다고 뭐가 해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그 착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양으로 만든 인형도 말이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보면 양이 참 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보는 거하고 달라요. 양이 아주 미흡한 짐승입니다. 그게 고집이 세요. 보기에는 거의 선선하게 보이는데요 아주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어미의 새끼가 젖을 물려고 하면요 그 뿔을 가지고 그 양을 떠밀어 가지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양 어미하고 그 고아가 된 새끼를요 이렇게 몸뚱아리를 이 가죽끈으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가죽끈으로. 그러면 그 새끼하고 어미를 묶고 나서니까 이건 어미도 새끼도 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새끼는 새끼대로 말이지 배고파서 막 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가만히 내둡니다. 그러면 어미고 새끼고 막 죽겠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 주인이 외면합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 가면 어미하고 새끼가 살이 쏙 빠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줄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어미가 새끼를 받아들여요. 젖을 물리는. 주인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좋은 말로 안 되니까 결국 고난을 주는 것이거든. 여러분 양이 주인의 뜻에 따라 새끼를 입양하는 방법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는요 이 양이 고아가 돼도 다 키우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아가 생기면은요, 그 양을 데리고 가서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그냥 다짜고짜 끈으로 그냥 묶어보는 거예요. 일주일만 묶어놓으면 그 어미가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킬 때 그가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아시아에서 겪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본문에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갈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고생이 극심했던지 거기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힘에 지난다는 이 말은요 이 한계점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대나무를 가지고 그 휠 때 말이죠 물에 적신 다음에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대나무를 이제 휩니다. 휠 때 그 휘는 것을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그 각도를 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그것이 휘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가 부러져요. 이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난다는 말의 표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못 살아요. 이제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게 고난을 더 하시면 나는 이제 더 못 삽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힘의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더 살아갈 아무런 용기도 살아갈 어떤 힘도 갖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처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생의 의지가 끊기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아이쿠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구나 라는 이 죽음의 충동을 느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본능에 거슬리면서 때로는 느끼는 죽음의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정말 이 죽음의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놓였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벌벗고 유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병져 눕기도 하고 그리고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랬어요. 그가 당했던 어려움이 지금 그가 열거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신앙인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생애 경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아니하는 영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양심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요 환난을 지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TV를 보다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이 화재 장면인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복잡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한 여자가 창문 밖으로 밧줄을 내려놓고 그 밧줄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밧줄에 창문에서 이 터져나온 화염이 그 밧줄에 옮겨 붙으면서 밧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밑에 소방수들이 이 매트리스를 깔고 있고, 그리고는 사다리 차가 올라가서 그 여인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카메라맨이 그 여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런데 소방수의 손이 닿기 전에 그만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붙들고 있는 이 밧줄이 불로 인해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인이 이 밧줄을 붙잡고 손에 쥔 채로 땅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장면이 딱 찍힌 거예요. 지금도 그 여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체험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끊어진 밧줄의 체험이야.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나님 가져가시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어쩌면 하나님 이거를 거두가시면 나는 더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던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더 못 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을요 어느 날 잔인하게 끊어버렸어요. 그것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절망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도에게 여러분 왜 이런 절망,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죄 중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당하는 절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사도에게 칭찬은 못해 주실 망정 왜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래된 성도들의 이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아드님과 함께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50이 넘도록까지 결혼을 안 하신 분입니다. 결혼을 못하고 그 어머니와 같이 단 두 분이 살았는데 저희 교회에 이민 오셨어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아들 되는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미국 병원으로 그 권사님하고 교회들을 데리고 달려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이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보니까 손에 일하다가 묻은 그 때를 씻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런데 이 칠순이 넘은 이 어머니가요, 그 미국 병원에서 한국말로 그 죽은 아들의 그 때 묻은 손을 붙들고는요, 막 우는 거예요. 아들아, 어디까지 가니? 이 먼 땅에서 나를 두고 너 혼자 어디까지 가니? 막 이렇게 우는데요. 자, 정말 제가 목회하다가 그때만큼 정말 마음이 아팠던 때가 없습니다. 이 노모는 그 아들 하나 믿고 미국 땅에 이민을 왔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젊어서부터 이 청산과부가 되어서 70이 넘도록까지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권사님의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권사님의 마음에 고통이 크겠습니까? 제가 며칠 뒤에 그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홀로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도 그것을 몰라서 답답해요. 그리고는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고는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는요,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너무너무 원통해서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이 고통이 2000년 전 그의 고난과 시련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사는 이 시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유대인 랍비가 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랍비인데 이 책에서 고통에 관한 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설명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은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구도 어려움이나 좌절을 당하지 않기를 원할 만큼 그가 선한 분이에요. 근데 선하신데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대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전능하지만 선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신다면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고난을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가 원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고난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실 만큼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아니면 B 외에 달리 이 고난의, 이 성도들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하지만은 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지만은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전능하지만은 선하지 않아서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좌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욥기를 보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오늘 이 랍비와는 또 다른 설명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또 다른 설명인데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기억이 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젠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자라서 오늘 너에게 고난으로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어쨌든 너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면 너희들은 왜 나 같은 이런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로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한 성도들의 이 고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대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그래서 전능하지만은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지만은 그가 선하지 않거나 혹은 선하지만은 무능하거나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히 다른 제3의 대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그렇죠? 여러분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하느라고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이 충성스러운 종의 인생에 닥쳐온 이 고난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무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악함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교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헌신한다고 했지만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극한의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의지하는 심령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랑과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다 소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로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우리 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믿는 신앙에게도 때로는 원통한 일과 모진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헬렌 웨시드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기도문을 썼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남편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주치의가 한 날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회복되려면 20년은 좋게 더 걸릴 것이니까 그만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동안에 병원비며 이 남편을 뒷바라지한다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파탄 지경이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픈 사람 환자 하나가 생겨가지고 2년 정도 3년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가정경제가 파탄납니다.
직장도 가정도 생활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어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지난날에 행복했던 일상을 담은 이 결혼 앨범을 들추어 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인지 몰랐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신의 인생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고독해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내 남편은 폐인입니다.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사진첩을 붙들고 정말 울고 있는 중에 그 여인의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너무 말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고난받으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서진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하늘이 있고 지식과 배경이라는 하늘이 있고 내 인생, 내 가족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하늘이 내 머리 위에서 무너져야 비로소 그 하늘 위에 서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던 그것들이 어느 날 소리 없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나도 아니요,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요, 그의 백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스리는 이는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요 고난을 겪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어요.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학생의 간증입니다. IMF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아들의 유학을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이 적금을 부어놨다가 이를 타가지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고는 매달 이자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자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매달 월말이 되면 이 아들 부부에게 미국으로 송금을 해줬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아버지가 보내준 생활비를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부의 부장 집사인데 자신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계시는 자기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타서 돌아오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던 그것은 거짓이었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의지하는 이는 매달 생활을 보내주는 우리 아버지, 이 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의 진실한 내면 세계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그게 무엇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믿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먼저 그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기 전에 반드시 낮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예롭게 하기 전에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전에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를 종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40년간 목동으로 지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4년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40년간 그가 광야에서 잊혀진 인물로 버려져 있으면서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아요. 주인이 뽑아서 옮겨주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40년을 통해 목동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도 그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상으로 만드시기 전에 13년간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살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길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자기의 진실로 삼을 때까지 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의지하라고 하는 이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친구도 가족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으면요 그 고민은 친구들하고 같이 논의 못해요. 의논 못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도요 정말 어디 가서 내 이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 저도 목회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그때에 내 주위를 돌아봤더니 말이죠 한 사람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하더라고.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의 아내도 그 목사의 어려움을 이해 못합니다. 도무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말이죠 자다 일어나서 이 집사람을 쳐다보면요 아이 너무 잘 자는 거야 좀 많이 이제 같이 고민이라도 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참 고맙겠는데 그게 없어요. 잘 자는 거야. 잘 때 보면 참 섭섭해요. 야, 참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요 너무 씁쓸하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서 비로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회로 가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눈을 하늘로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풍덩 빠졌을 때요 그에게 주어진 열린 문이라고는 자기 머리 위에 나와 있는 자기가 떨어진 그 구멍 그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구멍 그것이 하늘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양사방은 다 막혔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떨어지면요 내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나는 고독해져요. 아무도 나의 고난과 함께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하나 두셨는데 그 열린 문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아요. 그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공부하다가 유학생활을 제가 14년을 했는데요.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간 지 2년 반 만에요. 제가 금식기도라는 걸 하러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기도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유학하던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떨어진 이 포코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포코노가 동부에서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가. 남들은 신혼여행 가는 그곳으로 나는 철학이 금식기도하러 간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근데 그 기도원이란 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야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모텔처럼 잘 돼 있어요. 방 안에 TV도 있고 침대 있고 뭐 아주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금식기도라고 가기는 갔는데 말이죠. 이 그런 방 안에 앉아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산으로 가야 야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간지 신문을 이 쇼핑백에다 집어넣으면은 거의 기도할 때 좋은 방석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문지를 이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그 이 모텔이 자리하고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뭐 산이라고 해봐야 그냥 숲이니까요.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 봄이었는데 봄비가 내린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 숲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당하게 다리를 잡고 그 쇼핑백에다가 신문지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 깔고는요 꿇어 앉아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들으니까요 나 말고도 그 숲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보니까 나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외진 곳에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거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말이죠. 내 기도는 안 되고 이 어떤 아저씨 내가 보니까 한 나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한 40이나 50 넘은 아저씨 같은데 이 아저씨가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요 너무나 기도가 간단해요. 하나님 어디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한국에도 계시던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요 아니 그게 바로 내 기도더라고. 아, 이 양반도 말이죠 미국 땅에 와서 먹고 살겠다고 하다가 넘어진 모양이야. 얼마나 절박했으면요 고독한 숲에 아무도 없는 말이죠 그 이웃 땅 고독한 숲에 와서 그 비가 내리는 그 숲속에서요 부르짖는데요 기도가 내 마음에 그냥 콱 들어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한국 땅에도 계시던 그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십니까? 막 그러는데요 아 그게 내 기도더라고. 나도 막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한국 땅에도 계시던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떨어지게 할 때는요 뜻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보다 먼저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보다 나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경험이 있고 난 뒤에 그가 어느 때에 자신이 지나왔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그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그가 고난을 통해 알았어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중에 그 첫머리에 오늘 이 말씀을 적었어요. 오늘 거기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의 원뜻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라캄. 이 라캄이라는 자궁에서부터 이 자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자비라는 말의 뜻을 알려면 그 어근을 살펴야 돼요. 왜 자비라는 말이 여자의 자궁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유대인의 고대 문헌에서는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울면 그 낳은 어미의 자궁이 꿈틀거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비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어머니의 본래적 사랑이에요.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울면 자신의 속에 이 자궁이 꿈틀거릴 만큼 그 마음의 심금이 울어요. 아이가 괴로워하면 자신이 괴로워요. 그가 즐거워하면 자신이 즐거워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이 본래적인 사랑, 그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넘어지고 좌절당할 때 하나님도 그 고난을 그가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뜻으로 자비의 아버지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나의 그 아픔이요, 나의 고독한 삶의 영역 안에서만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이 돼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과 내 형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심정이 그 하나님에게 통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판결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이 솔로몬이 옆에 있던 시위대장에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는 또 다른 여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위대장이 정말 그 말대로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그 아이의 다리를 잡고 탁 칼을 들었을 때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소리 질러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아이의 주인은 아이의 어미는 바로 이 여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란 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원래 원어에 보면요 그 자궁이 소리 질러버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길 가다가 지치고 쓰러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힘내라 힘내라 견뎌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넘어질 때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자 가야 될 길이 멀다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깊은 그 심오한 그 정말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지금이 가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요. 그를 우르만졌어요. 먹고 힘내라. 갈 길이 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그가 고독했지만은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그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땅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요 가능하다면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요 불필요하게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주시는 거죠. 물론 저의 인생에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과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그 과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일어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래 믿고 연륜이 있는 교우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답게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등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교훈을 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죄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오만한 태도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아픔을 함께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와 함께 슬픔을 함께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노인이 입원해 있는 중에 자신의 딸이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왔어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노인이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랍니다. 젊은 날 그가 잠시 교회를 출석하다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리고는 병이 들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침상에 누워서 보니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한 뒤에 자신이 앉아있던 그 의자를 가리키면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 방 안에 특별히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나 괴로움이 있거든 그대로 말씀하시고 뭐든지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일러주고 신방을 마치고 병원을 떠났어요. 한 두 달쯤 지나가지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노인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님과 함께 이 목사님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이 노인이 벌써 운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딸과 함께 그 병실로 간호사와 함께 쑥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얀 이 백발의 노인이 숨을 거두었는데 침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신방할 때 앉았던 그 의자에다가 이 상체를요 구부린 채로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의자를 기대가지고 엎드린 채로 세상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믿음에는 그 의자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무릎에 그의 얼굴을 파묻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정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세운 중직자들, 재직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지식과 재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수한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줄 믿게 하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교회를 목양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그 몸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샘물이 여기에서 터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이 인근에 복음을 널리 전가하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고